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죽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 죽음을 보았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영적 죽음이 됩니다. 이 영적 죽음을 맞은 아담은 그의 나이 930세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생태적으로, 태생적으로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과 육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재결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영적 죽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한자로 인정을 받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죽을 우리의 육체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으니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정과 흠이 없어서 우리의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모든 일에 자격자가 되기를 바라서 정과 흠이 없이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개의 큰 영적 싸움에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겉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다시 끌고 가려는 내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겉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사는 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열심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그들도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또 심지어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성도에게도 되풀이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있다고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한마디로 사단 마귀의 흔들림 미혹에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 마귀로부터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새로 주신 새 생명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일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도전은 또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우고 또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이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부자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부자가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차이는 부자와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지옥에,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이분법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부자가 음부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몰라요, 부자나 거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잠언서 24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다 하나님의 저울의 재본 결과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 16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주님 다시 올 때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갈라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한 부자가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에겐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를 보여주는 함축적인 내용이 이름입니다. 즉 부자는 부자로서 자신이 누르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의 내용이 없기에 그는 이름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동경한 다른 부자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죠. 야, 그렇게 아무리 네 머릿속에 또 네 스스로가 기뻐하고 아 이젠 됐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 여생을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다시 도로 가져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둔 거 누구께 되겠느냐? 어떤 분은 뭐 자식이 되겠죠. 과연 그 자식이 자기 부모 마음같이 지킬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럼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에베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하루로 나의 삶을 주신 거, 삶의 연장을 주신 거,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떨 땐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 위주, 자기 자신만 돌아보며 사는 내용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위로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 위로로 여기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나사로라 칭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에 대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결과에 대해 그들은 죽어서 그들이 받은 내용은 반전이 되고 있음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음으로 가는, 죽어서 가는 그 내용도 다릅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 나사로는 누가 그의 시신을 들고 갔냐, 그의 영혼을 들고 갔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부자는 어때요? 그저 죽어 장사됨에 천사가 아니라 그저 인간들 자기 사람 손에 들려서 무덤으로 들어갔겠죠. 그 내용도 다르다 이 말이죠. 여하튼 주님은 그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공동문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그 부를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누렸던 것의 결과는 고통이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나사로에게는 완벽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삶으로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여러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지금 여기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하사 위로로서 능히 위로케 하시는 도다.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몰라도 영원한 위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서 영생을 얻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보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물질적인 부가 전체인 줄 알고 정말 그 내용대로 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그만큼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굉장히 다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시록 3장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물질로 다 해결되니 뭐 부자고 문제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과 의지로 생각하는 다른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정말 환난과 고통과 가난해.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럼 이 물질적인 부요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했냐 세상에 부요했냐 지금 그 관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의 어리석음을 뭐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부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이용할 줄 알고 갚을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부자는 그저 자기 몸, 자기 육신, 자기 주변 위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가난한 자, 물질적인 부족함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부요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다다. 하나님의 위로만을 보고 살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하라. 부자와 나사로가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라진 것은 그들이 살았을 때 행한 것을 무게를 재시고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분명 돈이나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기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부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소유의 풍요가 자기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신명기 8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게 문제없죠. 근데 두렵건대 두려워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유가 많아지면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죠.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과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쉽게 해서 내 평생 내 앞으로 남은 인생 한 5만 불만 있으면 10만 불만 있으면 내 남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 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생각이 어때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만 불, 10만 불이 아니라 만 불만 있어도 좋겠다. 천 불만, 2천 불만 항상 매달 천 불만 밸런스가 남았으면 좋겠다. 뭐 별별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욕심과 그 재물에 마음 쏟는 내용은 어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간다. 전도서 5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욕심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또한 다 헛된 일이다. 이 물질이 삶의 수단을 지나 목적이 되어 돈의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성경은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물질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이게 결국은 격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돈과 재물의 무서움과 이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양손에 쥐고 살지 못한다. 여기서 사랑한다고 돼 있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사랑한다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를 누구에게 썼느냐? 돈에게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아가페의 단어가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면 그 돈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여기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러한 내용을 살면 이렇게 하면서 산 자가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재물과 하나님 겸하지 못한다 그랬대.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뜻 듣고 반응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자신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며 양손에 쥐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돈 앞에서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돈을 자기 돈인 자기의 주머니의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것도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주님이 되는 순간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앞서기 시작해 교회 생활보다 나의 집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 경계를 자신이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고 줄타기를 감히 시도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필요 이상이 아니라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한다고 할 때 100번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인간의 욕망의 그 속성 때문입니다. 요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조그만 욕심이 한없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한테 주고 지금 주고 있는 거 거기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혹이라도 족한 줄 아는데 아이 지금 내 삶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마태 6장 31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을 일종의 천국을 가기 위한 보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이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돈을 벌어 즐기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삶은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 완전 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16장 24절에서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한 천국에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 위에 나의 발걸음을 올려놓으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과 풍요가 마치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증거라고 자랑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치 않고 자신의 삶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은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만몬 가운데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사한자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림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는 허상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이 똑똑하고 뭐 나름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 뭐냐? 헛거야. 시편 39편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바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들의 종착역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만몬을 이기고 나의 육신에 속한 자, 겉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이 되어 영원히 산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이 귀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 내용만을 정말 분명히 알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부터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저희들도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요 소망이요 또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러한 마음을 이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며 또 이 모든 어둠의 내용들이 육신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짐이고 겉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들려는 내용이 그나라 갈 때까지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저희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아버지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이 세상을 승리한 것 같이 저희들 승리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긴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사랑주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도록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